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밤은 강단교류 행사로 양희문교회 섬기시는 김준보 목사님께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책별 성경 통독의 방법과 그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유인물 가지고 계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예,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1년 만에 다시 현상교회 방문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특강의 제목은 책별 성경 통독의 방법과 또 그 유익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청년 그 우리 컨퍼런스, 연합 컨퍼런스 때 성경 통독에 관해서 특강을 한번 했는데 그때 아마 같이 특강을 들으셨던 청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제 성경 통독의 일반적인 그 유익을 이야기를 했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같은 말씀을 조금 드리겠지만은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성경 통독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책별로 뭐 창세기면 창세기 또 뭐 이사야서면 이사야서, 로마서면 로마서, 책별로 우리가 성경을 그 66권을 차례대로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6권이 어떻게 연결돼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그 책별 성경 통독의 유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집중해서 로마서를 그 중심으로 해서 샘플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지만 그 강연을 읽어보기 전에 먼저 저는 이 책별 성경 통독의 그 방법과 그 유익에 대해서 소개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성경은 왜 읽고 또 왜 성경은 통독해야 하는지 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을 하거나 들을 때 참 너무 감사합니다. 참 기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 우리에게는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러나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자연을 아무리 보고 현미경을 가지고 보고 해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는 더더욱 없는 그러한 어두운 인생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나 인간 자신에 대해서나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에 대해서나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펼쳐나가실 때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 끝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단서를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언어를 쓰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언어를 쓰십니까? 어느 나라 말을 주로 쓰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히브리어를 쓰십니까? 헬라어를 쓰십니까? 하나님의 언어는 인간의 모든 언어를 초월하는, 사실 하나님의 언어는 인간의 모든 언어 체계를 뛰어넘는 어떤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사 가운데에서 어떤 한 언어를 쓰는 족장 그리고 그 민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사건과 함께 계시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은 그 말씀 계시도 있지만은 행동 계시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역사하심으로서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그 행동 계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리셨고 그 말씀이 기록되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또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지만은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받아 써서 또는 모세가 그 받아 써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족장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발화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발화행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으로 창세기의 내용으로 기록되기까지는 또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소위 구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존이 되게 하셨고 또 어떤 것은 일부 또 기록도 되게 하셨겠죠. 여러 말씀 보존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게도 하셨고 보존되게도 하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든지 또 노아 홍수를 일으키셨다든지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든지 또 출애굽했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계시 행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 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런 행위도 구원 행위 그 계시 행위도 먼저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계시 행위가 글로 우리 특별 계시인 성경으로 기록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때에 따라서는 뭐 짧게 걸린 것도 있지만 길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계시 활동이 우리에게 보존돼서 그 전 과정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셔서 진리로 보존되고 마침내 성경 저자들의 손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계시 활동, 하나님의 발화 계시와 행위 계시가 기록되도록 성경으로 기록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다행스럽게도 여러 나라 여러 방언으로 그 말씀이 번역되게 하셔서 누구든지 읽고자 하면 그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뜻이 통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참 너무 우리의 마음을 가슴을 뛰게 만들고 감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참되고 바른 지식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뻔했습니다. 이룰 수 없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고 진리의 보고인 그리고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진리의 셈이라고도 할까요? 진리 자체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그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르게 알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해서 깊이 감사해야 하고 또 성경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복주시는 가장 주요한 방편, 그 메이저 미디엄, 가장 주요한 방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일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강설을 통해서 그 강설을 효력 있는 방도로 사용하셔서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시키며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소요리문답 89문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강설, 우상으로가 아니라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형상에게 절하거나 뭐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강설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그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도 만들고 거룩하게도 만들고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위로하게도 하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는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말로 가능하냐. 참 이것도 참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말은 어떻게 보면 제일 미약해 보이는 것이 말입니다. 말 그러면 이게 하나의 단어 아닙니까? 단어의 조합으로 서로의 약속된 기호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말이 아 하면 아 하고 그냥 사라지는 공중에서 사라지는 어떻게 보면 말이고 글이 뭐가 힘이 있어 보입니까? 그죠? 쓰여져 있는 글이고 우리가 들고 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기록되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실 때 성령께서 물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데 하실 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주요한 방도 가장 주요한 방편은 바로 이 말씀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성경과 성경의 말씀,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강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뭐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도록 주신 성경입니다. 읽도록 주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귀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무조건 우리는 일단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읽도록 주신 책이지 가지고 자랑스럽게만 생각하도록 주신 책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 번역되기도 하시고 또 성경이 반포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성경을 읽을 때에는 물론 성경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읽고 말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책에서 그것을 다 다르게 담아두셨습니다. 직소 퍼즐,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퍼즐을 그 맞추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직소 퍼즐 보면 그 퍼즐이 뭐 100개짜리도 있고 150개짜리도 있고 200개짜리도 있고 뭐 심하면 1000개짜리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자면 그 66권의 책이 그 직소 퍼즐처럼 하나의 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큰 웅장한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퍼즐의 그 위치와 역할은 다 다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면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그려주는 면이 있고 뭐 복음서는 복음서대로 선지서는 선지서대로의 나름대로의 위치와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게 빠지면 뭔가 허전하고 미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1189장의 장으로 구성된 이 성경이 전체로서 하나의 전체로서 한 권의 책으로서 성경 신구약 하나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믿어야 하고 우리가 행해야 하고 우리가 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여기에 아름답게 하나 그려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볼 때 그림 전체를 꼼꼼히 보듯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문자를 길게 보냈다든지 편지를 길게 보냈다면은 뭐 앞부분만 읽고 넘어가거나 뒷부분만 읽고 넘어가거나 중간만 읽고 넘어가지 않고 다 읽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전체로서의 그 편지를 읽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통으로 읽어야 됩니다. 통, 편지 전체의 내용을 다 읽고 전체를 이해하는 안목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경 전체를 통독해야 됩니다.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지 않은 사람과 성경을 그 여러 번 통독한 사람과는 성경을 보는 그 눈이 안목이 좀 다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특별히 우리는 이제 개혁교회 성도들이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다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자답게 살아야 하는지 신자의 삶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을 그래서 통독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통독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일평생 성경을 통독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을 통독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성경을 통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가장 그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장별로 연속적으로 장별로 읽어 나가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우리 개인 경건 시간에 읽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아닙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같은 것이 대표적인 방식일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에 조금씩을 정해서 하루에 세 장 또는 다섯 장 뭐 정해서 그 정해진 그 계획표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정한 또 계획표에 따라서 나는 하루에 뭐 열 장을 읽는다. 나는 하루에 세 장을 읽는다. 나는 하루에 한 장만 읽겠다. 다 그것은 연속적 장별 성경 읽기, 장별로 성경을 통독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장별로 하나씩 그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에서 또 특별히 한두 구절에 집중을 해서 우리의 삶에 또 중요한 적용점을 찾고 또 우리가 일종의 이제 큐티 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일평생 그 우리 개인적으로 해 나가야 할 그 성경 통독 방식입니다. 양해문교회에서는 매해 그 새해 첫날이 되면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 1독은 우리가 뭐 그 상 안 주고 2독부터는 상을 꼭 시상을 합니다. 시상을 하는데 어떤 분은 제일 많이 읽으신 분은 어떤 분은 13독, 뭐 작년에는 이제 13독, 어떤 분은 뭐 7독, 또 일하시면서도 뭐 5독, 4독, 3독은 너무 많고 뭐 여러 이제 분들이 나와서 어린 아이들도 이제 참여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 일평생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새기고 또 묵상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근데 장별로 읽을 때는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해진 분량을 그냥 뭐 읽어 나가거나 아니면 요즘은 이제 듣기 성경 듣기도 해가지고 쭉 듣고 나는 오늘 분량 다 읽었다, 오늘 분량 다 채웠다, 들을 것도 다 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독하면서 통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읽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에디오피아 그 내시가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을 때 빌립 집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했을 때 깨닫지는 못하고 읽었어요. 지도하는 이가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닫겠느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병거에 같이 올라타고 그 이사야서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였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 학사 에스라와 그 밑에 있는 그 율법 학자들이 제자들이 다 나무 강단에 짜서 그들이 뭐했냐면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성경을 큰 소리로 낭독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설명해 주어서 읽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훈련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장별로 개인적으로 읽는다 하더라도 읽는 것을 이해하면서 읽어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성경을 정독하려고 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공적으로 성경을 같이 낭독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개인적으로 읽을 때에도 소리를 내서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저는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제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성경을 소리 내서 읽도록 하고 소리를 내서 읽 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끊어서 읽어야 될 지점을 찾아서 그 읽도록 하는 훈련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되니까 성경을 잘 읽어나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성경을 장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그 통독 방법도 요즘에는 그 한국교회에서 소개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서양교회에서도 소위 크로노로지컬하게 읽는 그 연대기적 성경 읽기 방식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성경을 통독할 때에 그 성경이 기록된 역사, 또 그 시기, 그 다음에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배경이 되는 시기에 모든 것을 성경을 재배치해서 선지서도 다 쪼개고 또 뭐 역사서 가운데 어떤 부분을 이렇게 조금 배치를 배열을 다시 한다든지 해가지고 선지서와 역사서를 같이 뭐 연결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또 복음서는 또 소위 복음서의 조화,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겹치는 부분들은 이제 겹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그런 방법도 성경을 통독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읽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소원, 또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우리가 쭉 보지만은 선지서들은 대부분 다 역사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가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던 때가 어느 시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란히 옆으로 놓고 보면서 읽고 싶은 마음이 자연히 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연대기적인 성경 읽기는 역사적 그 성경 읽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그 맥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자 하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성경 읽기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하나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장별 성경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대기적인 이해도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행전과 함께 서신서를 같이 놓고 이해하는 안목이 생깁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때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시점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지, 바로 이 시점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겠구나 하는, 그래서 보다 더 생생하게 그 성경의 문맥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 역사적 성경 읽기를 할 때에는 도움이 되는 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인물, 성경을 인물 중심으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한 보니까 한 100여 명, 대표적인 신구약의 인물 한 100여 명 정도를 여러분들이 잡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물 공부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는 성경 인물 연구를 같이 해 나가는 것이 성경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연대기적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하나의 스토리로 읽고자 하는 어떤 그 내러티브 읽기와는 조금 결은 달리합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스토리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 타락, 구원, 심판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네 개의 담론에 의해서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스토리를 담아낸 책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을 하나의 스토리로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시가서 같은 경우는 그 스토리와는 조금 다르고, 또 모세오경 가운데에서도 출애굽기의 부분이라든지 레위기라든지 또 신명기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역사적 서사하고는 조금 또 결이 다른 부분이 있고, 물론 역사서는 역사서지만 예언서 같은 경우도 많이 그 스토리 위주라기보다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만으로 다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는 중요하고 연대기도 중요하고 성경 인물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교리적인 주제를 따라서 성경을 통독하는, 뭐 주제적 읽기라고 할까요? 신학적 읽기라고 할까요? 교리적 읽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리 전체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기독교 신앙의 도리들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리를 배우면 그 다음에 이제 교리에 나오는 여러 중요한 주제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큰 주제들은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이제 따라오는 세부 주제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주제별로 성경을 읽고 거기에 관련된 주제에 관련된 성구를 찾아서 끊임없이 성경과 그 주제를 연결시켜서 소통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또 어느덧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의 하나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이제 순간이 오겠죠. 그리스도는 모든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기독론 뭐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그리스도 약속되고 등장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뭐 특별히 뭐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또 스가랴 선지자라든지 학계 특별히 스가랴는 또 많이 했죠. 뭐 예를 들어서 곳곳에 다 있거든요. 시편에도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주제적 또 교리적 신학적 읽기, 이것도 조금 장별 성경 읽기에 우리는 익숙하지만은, 그러나 주제적 성경 읽기도,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면 또 요리문답을 공부한다든지 하면 그 주제와 관련된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참고 구절들 많이 있으니까 찾고, 또 그와 연결해서 또 다른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아, 이 말이 이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교리적 그 읽기를 통해서 또 많이 깨달아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교리적 읽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책별 성경 통독입니다. 책별 성경 통독. 루터는 그의 그 탁상 담화에서 그 탁상 담화로 그가 이제 했던 뭐 사적으로 했던 뭐 그런 여러 그의 그 어록들을 이제 모아놓은 그 전 그의 루터 전집 가운데는 한 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광대한 숲이지만 내 손으로 흔들지 않았던 나무는 그곳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광대한 숲이지만 내 손으로 흔들지 않았던 나무는 그곳에 없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거대한 숲이 있는데 그 숲도 자기는 그 숲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있고 숲도 보았고 숲의 아름다움도 보았고 그러나 그 거대한 숲에 내가 흔들어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은 나무 한 그루 없다. 다 모든 그 나무를 내가 다 흔들어 보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숲 전체를 우리가 조망하는 안목도 가져야 되고 전체적인 안목, 우리가 드론 같은 거 띄우면 전체적인 안목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전체적인 숲을 조망하는 안목과 숲의 나무의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면서 읽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책별 성경 통독을 반드시 또 해야 됩니다. 루터는 한때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전의 성도들은 말하자면 이제 그 가톨릭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도 말합니다. 예전의 성도들은 죄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로마나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제 그 성지 순례하면 또 자기 죄가 사해진다. 어떤 거는 뭐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신앙 안에서 즉 근면하게 시편, 예언서, 복음서 등과 같은 성경을 읽을 때 참된 순례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들을 걷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영원한 생명의 참된 약속의 땅과 낙원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 하는 것보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성지순례 좋은 건데 성지순례보다 더 좋은 성지순례가 있는데 그것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근면하게 시편, 예언서, 복음서 등과 같은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참된 약속의 땅과 낙원을 방문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제 우리 여행자로 말하자면 성경을 이제 순례지로 보면 성경 우리는 이제 여행을 해야 되거든요. 성경을 여행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여행할 때는 요즘은 다 구글 지도 보시지 않습니까? 구글 보고 아, 이 도시는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지도를 큰 그림을 보고 진입하지 않습니까? 도성에.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여기는 어느 쯤이다. 현재 또 곳곳에 보면 요즘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 당신이 서 있는 위치 해가지고 표시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걸 뭐냐 하면 자꾸 무슨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것이냐면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전체의 이 도시의 어느 지점에 있고 지금 당신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이 그 지도가 하는 일입니다. 성경 통독 읽기는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그 읽어 나갈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큰 그림을 이제 보아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큰 그림을 우리는 뭐 신학을 통해서도 교리를 통해서도 또 설교를 통해서도 계속 듣지만 성경을 통독해 나갈 때 우리는 먼저 책별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책별로. 왜냐하면 워낙 큰 도시예요. 워낙 광대한 숲이기 때문에 자 창세기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아무런 어떤 이해 없이 우리가 창세기 1장 1장을 펴서 기도하고 자, 하나님 오늘 제가 1장부터 3장을 읽습니다 하고 1장부터 3장을 읽고 또 아무 선입견이나 아무 이해 없이 또 4장부터 6장을 읽어나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의 설교. 그러니까 성경 읽기도 하지만 말씀의 설교와 함께 성경을 읽고 또 연대기적으로 성경 인물 공부도 하고 또 신학적인 그런 이해를 가지고도 성경을 읽듯이 읽어서 내가 읽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고 하듯이 그 다음에는 이 책이 이 전체 그림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 1장은 그 가운데서도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거 끊임없이 이해하면서 여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66권을 그러한 방식으로 한 권씩 한 권씩 공부해 나간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서로 어떤 관계에 이 66권이 이어지는지 그걸 또 이제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하나 끝나고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 일을 같이 해나갑니다. 저는 이 책별 성경 읽기 훈련을 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뭐 학생들에게도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또 제가 그 우리 교회의 그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성경 읽기 그 가이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같이 좀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 벌써 한 9년, 10년 됐네. 한 10년쯤 전에 그것을 매주 한 권씩 그 정리를 해서 66권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2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로마서 샘플을 받으셨는데 사실 로마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그 66권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우리는 한 번씩 공부를 했는데 책별 성경 통독의 그 유익은 그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책별 성경 연구를 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했냐면 그 책의 구조를 생각을 했습니다. 구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행전 뭐를 읽는다 아니면 이제 로마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최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지금 한 2년 걸리셨습니다. 2년. 2년 동안 로마서 설교를 여러분들 들으셨기 때문에 로마서를 예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로마서가 이제 한 4번 이제 설교하면 이제 저도 주일 오전 설교가 이제 마치게 되는데 저는 딱 52주 걸렸습니다. 1년 하는데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으면 1장은 왜 1장일까? 그리고 1장 뒤에는 2장이 오지 않습니까? 왜 1장 뒤에는 2장이 와야만 했는가? 1장과 2장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다음에 1장, 2장을 얘기한 다음에 왜 3장이 와야 했는가? 3장은 뭘 말하는가? 그럼 1장, 2장, 3장을 말한 토대 위에서 4장은 왜 있을까? 5장은 뭘 말할까? 그리고 6장은 뭘 말할까? 묻다 보면 15장까지 나오고 아 15장 다음에는 왜 16장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집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별 성경을 통독을 할 때는 조금 고통스러워도 좀 어려운 지점도 생깁니다. 가다 보면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 1장 다음에 이 내용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왜 1절 다음에는 2절이지? 왜 2절 다음에는 3절이지? 이것이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런 흐름을 가져야 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그 치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뜬금없는 말이 하나도 없고 이유 없이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순서로 배열될 리가 없기 때문에 매우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그리고 그 66권조차도 매우 치밀하고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그리고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한 권의 책을 읽을 때, 로마서면 로마서 읽을 때 단편적으로 물론 읽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러나 그것은 한 편의, 영어로 말하자면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말하자면 한 편의 드라마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그 드라마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구조가 반드시 있습니다. 서론본론 결론이든지 기승전결이든지 반드시 구조를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들마다 그 구조를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구조는 인간이 이해하는 대로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면 로마서도요, 주석가들마다 로마서를 구분하는 구분점들이 다 다릅니다. 나누는 그 구분하는 개수도 다 다릅니다. 크게 나누는 사람은 크게 나누고, 세분하는 사람은 아주 상세하게 세분하고. 예. 그래서 그것은 뭐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뭐 섣불리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나름대로 그 관점이 있고 성경 그 책을 이해하는 그 관점이 있지만 적어도 보편적으로 그 통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봤을 때는 또 어느 정도의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그 책을 갖고 오늘 이해하게 하신 보편적인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독특한 것도 조금 우리가 조심해 가면서, 그러나 또 너무 보편적이라고 해서 또 그것이 꼭 언제나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책에 대한 그 구조, 이 책은 로마서면 로마서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어서 왜 이 부분에는 이게 있었고 이 다음에는 왜 이 말이 나왔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묻습니다. 로마서와 또 갈라디아서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로마서와 이사야서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각 권이 거미줄처럼 서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로마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면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많이 다뤘던 시편이라든지 이사야서의 말씀이라든지 로마서는 이제 뒷부분에 이사야서 많이 인용하니까 라든지 아니면 복음서의 내용이라든지 이제 서로 이제 연결되는 지점을 찾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관한 뭐 이야기를 할 때에는 뭐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우리가 참고하게 되고, 로마서 한 권만 우리가 책별 이해를 잘 해도요 성경을 이해하는 이해폭이 상당히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와 이사야서를 같이 우리가 인뎁스하게 좀 깊이 연구를 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스스로 연구하라는 건 아니에요. 공부해 놓은 그런 마련되어 있는 책들이 많이 있고 그러한 또 보조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의 도움을 받고 또 교회의 인도를 잘 따라서 로마서와 이사야서에 있는 로마서와 이사야 두 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면요 굉장히 또 이 로마서와 이사야서에 얽혀 있는 선은 더 분명하게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가 그 내포하고 있는 뭐 창세기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계시록의 내용이라든지 예언하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선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권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신약의 한 권, 구약의 한 권 두 권만 이해했을 뿐인데도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또 서로 어떤 유기적이고 또 체계적인 그런 관계로 이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6권을 우리가 차례대로 책별로 건전한 구속사적인 신학적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면 그 상태에서 장별로 보고 연대기적으로 보고 교리적 읽기를 하고 이 또 설교를 듣고 이 네다섯 가지 방식을 일평생 우리가 계속해 나갈 때에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읽고 참 읽도록 주신 그 성경을 또 바로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과 위로와 책망과 모든 권면의 그 내용들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겠죠. 그러면 성경 어느 한 절을 봐도요, 어느 한 절을 봐도 그 한 절에서 이제 거미줄처럼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는 성경 전체로 전체의 안목을 가지고 펼쳐지고 성경 전체가 펼쳐지고 성경 전체를 보다가도 또 어느 한 구절에서 성경 전체가 오므라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펼쳤다 오므렸다 펼쳤다 오므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펼쳤다 오므렸다 하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성경을 폭넓게 이해하고 또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단 하나의 방식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방식으로 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설교 말씀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경 읽기를 복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지금 읽는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시켜서 정말 원만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도리에 관한 원만한 이해에 이르고 또 그 말씀 위에 우리 각자의 삶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성경의 유익이라고 할까요? 성경 읽기를 통한 그 유익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로 기계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덮어버리고 아 나는 성경 읽었다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일평생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한 유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루터의 말을 하나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박사는 성경에 대한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 어떻게 선지자들이 서로서로 만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사야만 아는 것처럼 단지 한 부분만을 알고 있다거나 혹은 율법의 한 주제 혹은 복음의 한 주제만을 알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주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을 가까스로 가진 박사들이 갑자기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들, 적어도 이제 목회자들이라고 하면 이제 성경 박사, 이제 예전에는 뭐 성경 박사, 교회 박사니까 교회 박사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우리 신학교의 그 교수님들이 이제 성경 박사고 교회 박사인데 그들은 성경 전체에 대한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선지자들이 어떻게 서로서로 만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서로 어떻게 모든 각 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결점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루터 시대의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한 주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을 가까스로 가진 박사들이 갑자기 출연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루터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 교회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한 이해 없이 신학을 전공해서 교회 박사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목사가 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신학교에 온 학생들이 특히 MDB에 온 학생들조차도 우리 이남규 교수님 계시지만 면접을 해보면 저는 성경 몇 독 했나 꼭 물어봤습니다. 몇 독 했냐 그러면 확실하게 제가 뭐 몇 독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떤 사람은 뭐 1독도 제대로 못했다고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너무 부끄러우니까 여러 독 했는데 헤아리진 않았습니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시험을 보면 알아요. 성경 시험을 보면. 성경 시험을 보면요, 신학생들 성경 시험을 보면 얼마나 그렇게 창의적인지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건 뭐냐면 성경을 통독하지 않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그 이해가 없이 신학의 어떤 한 주제만을 가지고 또는 신학의 기본적인 그 교육만을 받고 소위 박사다라고 이름을 내는 사람들이 루터 시대에도 갑자기 많이 출연해서 걱정이다 이 말을 했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는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어차피 우리 목회자들은 성경 박사들은 교회라고 하는 텃밭에서 나와야 되니까 성경 통독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가르치면서 우리 부모들 자신들이 성경 각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또 기본적인 이해라고 할 때는 적어도 구조적인 이해 그 성경의 그 책에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리딩 지저스 가지고 공부하신다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각본이 가지고 있는 주제 리딩 지저스는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주제적 접근일 수는 있습니다. 그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성경의 흐름을 이제 파악해 나가는 것인데 그런 공부들과 함께 성경 읽기와 함께 책별로 그 책별 치밀하게 그 성경의 각권의 구조를 파악하려고 하고 건전한 개혁파 신학자들이 소개한 그 가이드를 따라서 책별 성경 연구를 하다가 보면요. 그리고 설교를 잘 들으실 때에 우리는 각권이 어떻게 서로 상호 대화하고 또 상호 얼마나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말씀이 참 다 짝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언약신학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리스도에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신 그 구원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언약 사상을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우리 개혁 신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사상적 축이라고 할까요? 신학적인 축으로 우리가 개념으로 삼고 있는데 이 언약 신학의 핵심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유기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복음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어가고 계시는가에 대한 신학체계, 거기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신학체계가 언약 신학입니다. 다른 말씀을 더 드리기 전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샘플 이제 책별로 성경을 통독하기 해가지고 로마서의 숲과 나무 해가지고 로마서를 뭐 서론적으로는 그 기록 배경이라든지 서신서 같은 경우는 그 장소, 서신을 쓴 방식, 로마서의 수신자,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와 목적은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이고 또 그 전체 주제가 이제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니까 로마서의 구조와 내용인데요. 저는 로마서를 크게 일곱 단락으로 나눕니다. 일곱 단락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은 서론과 결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껴있는 다섯 단락은 말하자면 본론인데 본론의 다섯 주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를 이제 설교를 오래 들으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눈에 좀 들어오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택했는데요.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할까요? 첫째 단락은 편지의 서두 1장 1절로 17절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 것과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왜 로마서를 쓰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해서 이제 너희에게 쓴다 어떤 심령으로 쓴다 하는 것 하고 마지막에 16절 17절에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게 이렇게 하나니 하면서 서론도 보면요, 서론 본론 결론이 뚜렷하게 또 나눠져요. 서론에도 보면 그러니까 앞 1절로 7절은 말하자면 서론의 서론이에요. 그리고 8절로 15절은 서론의 본론이에요. 그리고 서론의 결론은 16절, 17절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 뭐 절대적으로 이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논리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제 로마서 전체를 여는 열쇠이자 자 바로 이제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방문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갔다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니 내가 혹 죽더라도 너희는 이 복음의 진술을 굳게 붙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죄와 비참의 문제를 말합니다. 로마서 한번 펴보십시오. 한번. 로마서 1장 18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불의에 대해 하늘로조차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해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좋은 소식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왜 이 진노가 임하게 됐는지 인간의 죄와 비참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3장 20절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우리는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 인간 죄인이다. 그래서 결론 3장 20절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율법을 가졌든 안 가졌든 다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우리의 몫이 없다. 그걸 얘기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야 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인가를 자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와 비참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와 비참한 인생이 이러한 죄와 비참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바로 3장 21절부터 5장 마지막 21절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까?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그 의다 차별이 없다. 그러므로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4장 왜 그러면 그 다음에는 4장인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의롭다 하심 받았다.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5장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됐는가 우리의 칭의는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의 대표로 우리 대신 순종하시고 형벌 받으신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의 언약의 대표로 언약 신학이 나옵니다. 언약의 대표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됐다. 연합하게 됐다. 그래서 이어지는 6장부터 8장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합니다. 6장에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사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할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드려서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될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자의 성화를 말합니다. 신자의 성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7장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치열한 내적 싸움을 싸우면서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영화로운 상태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상태는 지금 지상에서 아직 완전한 상태에 우리가 다 이른 것은 아니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도록 거룩에서 이제 영화롭게 하시려고 일하신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의 송영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9장과 11장은 좀 생뚱맞아 보입니다. 왜 9장이냐? 왜 갑자기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이 좋은 복음을 안 믿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인데 왜 안 믿소? 라고 말할 때 강연을 보시면은 그것도 질문이 나올 것 아닙니까? 왜 유대인들은 안 믿소? 라고 할 때 그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락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대답하고요. 두 번째는 그들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또는 율법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 결코 버리신 것은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그의 택하신 모든 자들을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방인 가운데서도 다 그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구원하실 것이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측량할 수 없이 깊고도 부요하다. 깊도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다. 하면서 또 송영으로 끝납니다. 단락마다 송영으로 끝나요. 대부분 이 찬송으로 끝나는 하나의 진리를 진술하고는 아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단락에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저는 잡았는데 그걸 좀 뒤로 잡는 분들도 있습니다. 13절까지는 이러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교회의 교인으로 살고 어떻게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신자답게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대하고 불신자 이웃들을 대하고 한 국가의 시민으로 위에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순복하면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고 등등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지 말고 소위 강하다고 하는 자들 덕을 세워라,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오직 사랑만 해라, 계속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 이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결론 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좀 더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이 편지 쓰고 8년 있다가 세상을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요. 8년 남았는데도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 그래서 이 구제 성도를 돕는 섬기는 일을 마치려 한다. 기도해달라. 그 다음에는 로마에 가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 얼굴로 보고 교제하고 너희를 믿음으로 또 하나의 말씀으로 더 세우고 싶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리고 나는 스페인에도 가고 싶다. 너희가 나를 파송해서 그 다음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문안하면서 참 그의 사역에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바울의 개인의 사역뿐만 아니라 보편 교회에 도움을 주었던 아름다운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안하는 것으로 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로마서를 다시 장별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또 설교 말씀을 다시 또 들으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를 하실 때 또 관련된 로마서 구절이 등장하면 반갑게 로마서를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또 로마서의 구절을 읽고 로마서만 읽으시면 안 되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하면 매일 성경을 그 여행하는 그 여행의 즐거움을 발견하실 것이, 루터가 말한 대로 성경 여행을 하면서 정말 생명의 땅을 순례하는 그런 순례의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성경을 읽고 사랑하고, 또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면서 읽고, 읽을 때 모든 성경을 통독하여 읽는 이 즐거움과 기쁨에 대하여 잠시 나누고 또 도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다 읽지 않은 채로 목사도 되고 성경 박사도 되었던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모범을 따라 성경을 사랑하고, 우리가 오직 성경을 그 하나의 표로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사랑한 만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는 것만큼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각 권의 그 다채로움을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고 성경 전체를 잘 조망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진리를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